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1장이죠. 1장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영어로는 sojourner, stranger, 뭐 elect, exile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spiritual identity라는 말입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믿는 자가 누군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그런 음식의 규례든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꼭 어떤 음식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부정한 음식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음식이나 그런 어떤 절차나 규례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이라든지 어떤 규례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다른 무리들로부터 이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set apart, separated, 이게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지 않는 자들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정결한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 거룩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도 여기서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먼저 이런 나그네로 살아가려면요, 먼저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영혼을 거슬리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게 뭐냐면 육체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정욕이라는 것이 어떤 성적인 그런 죄만이 아닙니다. 그건 sinful desire. 이 육체 정욕이를 뜻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부터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육체 정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그 골로새서 보면은,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그 탐욕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말, 그런 의미가 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무엇이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가. 여기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인가, 어떤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 쓰러지고 좌절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근본적으로 이 육체의 정욕은 사실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으로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진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또 부정적인 권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 여러분 선한 행실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사회에서도 보면은 부정, 부조리, 부패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크리스천이 그런 부정과 부패를 하게 되면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게 한다는 거죠. 크리스천을 항상 크리스천을 비방하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행한다고 막 비방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여주게 증거케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에요. 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 날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긍정적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또한 이 나그네의 삶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나그네의 삶은 또한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하게 하라. 왕과 총독, 위정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사회나 교회나 정부나 나라나 어디든지 자기에 속한 그 단체의 그런 어떤 권세나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순종하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로 황제였어요. 그 총독은 네로 황제가 이렇게 파송하는 자, 보내는 자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죠. 그 총독의 왕으로부터 총독을 받은 사람이 그 관할 구역에서 다스립니다. 빌라도도 그런 총독이었어요. 그 시저 황제가 이렇게 보내는 그런 어떤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총독이나 왕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불의한 왕한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조차도 어떤 선한 일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만약 그런 왕이나 권세자들이 방해한다면 그걸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질서, 사회 질서, 나라가 정한 어떤 규례 규칙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동전을 해놓고 이걸 누구에게 바치냐, 시저에게 바치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그 세금에 관련돼서 그런 거는 너희들이 저기 그 로마의 그런 관할 시민들, 그 백성들로서 로마의 그런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그 규례를 따라야 된다. 로마의 그런 어떤 법, 규칙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이 세상에서 인간 정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아, 이 세상 아, 뭐 정부는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괜히 잘못돼가지고 법 규칙을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큰 불상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걸 잘못 이해하는 이단자들은 군대도 갈 필요 없어 하고 군대 안 가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여기 보면 그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게 되면 어기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주님한테 먹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본이 되라 이런 것이죠.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다. 모든 제도를 항상 기억할 것은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우리가 본이 되는 의미에서 왕이나 총독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무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막 주장하고 말하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무식한 말들, 그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막으시게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그 제도나 그 왕이나 총독한테 잘 순종하고 법규를 잘 따르고 법을 질서를 따르는 그런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무식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비방하는 말을 막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그런 자세예요. 본보기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대요.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언제 자유가 생기셨어요? 어떤 분들도 이런 말씀하세요. 아 예수 믿는데 막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막 힘들 막 봉사하는데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흔히들 그런 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유하세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이렇게 자유하라는 말을 잘해요. 그것이 잘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 자유를 얻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 속박에 갇혀 있었던 자예요. 죄 종노릇 됐던 자예요. 여러분 죄 종노릇 됐던 자가 무슨 죄 자유가 있겠습니까? 죄를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삶밖에 살지 못했어요. 죄에게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주장하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게 순종했어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줬다는 거예요. 죄한테. 그래서 죄의 종노릇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노릇을 하면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는. 이건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 종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 종으로 사망의 이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순종하면은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 속박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죄 종로를 다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프리덤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진정 우리가 이 자유를 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그의 구속함, 그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결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가,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Born again, resurrection.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자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나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죽은 자에서, 그런 죽음에서, 영적으로 죽음에서 일으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있던 자예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자유가 없었던 자예요. 죽었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죽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한 것만 선택합니다. 죄 종도를 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죄 종도를 타면서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죄 짓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죄 짓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 이 죄 종로 다, 죄 종로 다 죄를 짓다. 이거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삶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꽉 눌러버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신자의 삶은 아니에요. 죄가 왕노릇하게 되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지배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배하지 못할 때, 지배함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성령님 통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내가 지금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시킵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니까, 구속받은 자니까 자유가 있다라는 거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리운다는 뭐냐면 커버하는 거예요. 커버. 어떤 물건을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보자기 같은 거로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있는데 어떤 보자기 같은 거 덮어씌우는 것으로 가려버려요. 그럼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만약에 악을, 여기서 악을 어떤 거 덮어씌운다는 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내가 자유가 있다고 그걸 덮어씌워버리는 거예요. 죄로 안 보는 거예요. 아, 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순종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할 수 있어. 내가 freely,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어서.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를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할까?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 사건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딱 지적했을 때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저 모양 저 꼴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다윗의 추악한 죄나 우리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저주받고 멸망당한 사람과 다윗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죄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라든지 그 호세서라든지 그 후반기에 그 선지서 소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 은혜를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처절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됐지. 다윗을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회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에서 그런 이그잼플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데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 악을 허무하고 악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죠. 타협하고 저스티파이하고 정당하고 죄를 졌는데 악을 졌는데 아 이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알아.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 종이 뭐예요? 종이 자유가 있나요? 종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종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종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종은 사생활이 없어요. 자기 주인한테 왜 이러니 좀 기다리세요. 내가 좀 뭐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인님이 말하는 말을 내가 듣겠습니다. 난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바빠요. 라고 종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종이 그렇게 말하면 종은 잘못하면 얻어맞고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요. 이 종이 내 말을 안 듣네. 여러분 종은 사생활이 없어요.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유의 권한이 없는 게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너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우린 종이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종을 우린 스스로 포기한 자입니다. 아니 우리 자유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께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은 내가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저 하겠습니다. 좋은 것도 하고 나쁜 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선한 것도 하고 또 죄도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죄도 짓고 죄 짓지도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자유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만이 갖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갖고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유를 가지고 살았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나요? 이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막 매도 맞고 강에서 동족의 위험도 받고 막 사람들한테 막 구타도 받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자유였어요. 오직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유인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아그리파 왕인가 누구 앞에서 그랬죠. 내가 이렇게 결박되지 않은 거, 이 결박된 거 말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결박된 거 외에 다 자기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였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자기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유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의 자유는 그런 자유를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괴롭다, 스트레스 받는다, 자유의 어떤 멍에를 씌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자유는 기쁨의 자유고 감사의 자유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자유를 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은 이 기쁨과 감격의 감사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말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Live as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7절, 뭇사람을 공경하며. 이 뭇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건 믿는 자이겠죠. 형제 자매, 믿는 자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그 다음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도 인간과 형제는 인간과의 관계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뭇사람을,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한다. 왕은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그런 왕에 대해서도 존대하고 공경해야 되고, 믿는 자를 대해서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라는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구속의 영광 가운데, 그 구원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참된 그 자유함을 행사하시는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제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자에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참 사회가 어려웠던 사회입니다. 종들이 핍박받고 탄압받고 압박을 받는 사회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까다로운 자기들의 주인한테도 순종해야 된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해 이는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요. 우리 크리스천도,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아까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여기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게, Because he is conscious of God,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인내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난을 참는다면 그럼 그건 아름다운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때문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앞에 말했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왕에게도 순복하고, 그런 질서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함을 막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고 참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을 참고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습니다. 참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21절 이를 위해서 고난받고 참는 그 삶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참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고난을 받고 참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에게 축복받는다는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도 받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받고 힘들 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를 위하여 너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근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것이 우리도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을 끼쳐서 그 자취,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그냥 본을 끼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고통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이요 고통이요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그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어떻게 고난 받으셨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입으로 거짓도 없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입으로 악한 말도 거짓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받을 때 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욕하지 않으셨어요. 맞대어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 같겠다, 내가 원수 같겠다, 내가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욕받고 막 매질하고 막 채찍질 맞을 때 다른 사람들 같은 욕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은 자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들도 보고 그 발자취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다른 사람한테 위협하고 반격하지 않고 이 권한을 자기가 꿋꿋이 침묵으로 참았다. 위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누구나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그들을 탓하거나 그를 원수 갚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인다면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고통을 느끼고 정말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좀 고난, 고통, 아픔을 느낄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을 의탁해야 돼요. 주님께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께 아뢰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께 알리세요. 아뢰세요. 내 사정을 좀 알아주시달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탁하고 부탁하는 우리의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가 그분께 다 전가됐다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24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구속받았다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우리에게 왕노를 다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죄를 지어서 집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왕노를 다지 못하고 완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것이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자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그분이 다 맡아 가지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혔습니다. 그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의를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거를 끝납니까?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과 접니다.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믿지, 이것을 못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정말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믿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받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진정한 힐링, 치유가 영적, 육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특별히 여기서는 영적인 문제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고 구원받지 못한 자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살아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자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를 하고 순종하는 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돌아온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이 땅에 소망 너무 두지 마세요. 이 땅에서 대박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대박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의 대박을 받아야 돼요. 천국에 우리가 대박을 누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자꾸만 이 세상에서 대박을 누리고 세상에서 뭔가가 끝내주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궁극적 소망입니다. 그것이 거루자여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모든 제도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의 고난을 따라가는 본을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를 쫓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아름답다는 삶, 하나님께서 칭찬과 연기로 존귀케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영원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돌아온 삶으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진 자로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 점점 성화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화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가 그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류자로서 나그네로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심으로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때로는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힘을 받고 때로는 답답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